고린도 후서 8장 말씀 23절 24절 말씀이 됩니다. 조금 서둘러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3절 24절 말씀, 가능하면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고요, 성경을 못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을 보시길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2 Corinthians chapter 8 verse 23 and 24.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아멘. 우리 한번 아멘 해보십니다. 아멘. 예, 긍정의 말씀이든 부정의 말씀이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에 아멘으로 받으실 때에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은 말씀을 통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의 증거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거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인품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주님과 동고동락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을 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설교의 영광이요 예배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스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두 주머니를 어깨에 메고 간다. 사람은 두 주머니를 어깨에 메고 간다는 것입니다. 한 주머니는 앞에 달렸고요, 한 주머니는 뒤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앞에가 잘 보이기 때문에 앞에 많은 것을 이렇게 담고 간다지요.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 그 앞주머니에 많은 것을 채우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를 않는데요. 왜 그럴까? 얘기를 재미있게 누가 조금 틀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를, 사람들이 주워 담는 것이 뭐냐면 남의 흉, 남의 비판 이런 것들을 앞주머니에다가 막 담았는데요. 그러면 그 무게 위에서 과당 하고 넘어져야 되는데 절대 넘어지지 않는답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예, 뒤로는 그냥 자기의 자랑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자기를 비판하는 것이 또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남을 열심히 비판을 하고 뭐 누구는 이랬고 저건 이랬고, 그리스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과거에 그 철학이 발달하고 발전하고 전파되고 그리스 문명, 소위 말해 헬레니즘을 세계 역사 속에, 인류 역사 속에 아주 심어놓은 대단한 민족인데요. 그들이 그 유명한 그 속담과 재밌는 이야기, 앞에다가 남을 막 비판하는 모든 것들을 막 채워넣어서 갖고 가는데 얼마가다 꽈당 넘어질 줄 알았더니 안 넘어지는 이유는 남들이 그 사람을 비판하고 욕하고 하는 그것이 또 뒷주머니에 차여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많은 분을 만나는데 서로 사랑하고,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참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함께 나타내는 것인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진리를 모르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그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욕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가득 채우고, 역시 그렇게 하는 사람도 누군가에게 비판당하고 욕을 먹고 하는 것이 그 인생의, 그런 인생의 주머니, 인생의 앞주머니, 인생의 뒷주머니 아니냐, 이런 어떤 참 자주 섞인 그런 속담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연말을 맞고 또 연시를 맞으면서, 그리고 멀게는 우리가 인생을 이제 한 해를 더 마감해 가시면서, 연애 20대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또 80이 넘으신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한 해 뒤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또 특별히 오늘의 본문과 연관을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실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과연 이 많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많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얻고 있느냐 사람을 잃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자꾸 습관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기도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안쓰럽고 긍휼이 여겨지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중보의 기도가 나오고 축복의 기도가 나오기보다는 자꾸만 비판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하는 어떤 그런 데 우리가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여서 결국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세월을 지내면서도 사람 하나도 얻지 못하는 쓸쓸한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의 인생을 자신만만하게 살아오고 잘 살아왔지만은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나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참 그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에 참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아픔을 준 것은 아닌지, 그것이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사업의 관계로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 고린도 후서 8장 23절 24절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되는 디도, 이 디도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만 이제 담임 목회가 곧 있으면 만 11년이 됩니다. 1월달이 되면.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고린도 후서를 요즘 새벽에 강해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가운데에 사람들을 목양하는 가운데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목양하는 가운데 얻은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발견된 사람이 누군가 하니 바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거 혼돈하실까봐 그 당시에 황제를 했던 디도라는 황제가 있어요. 티투스라고. 그 황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디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일찍이 디도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회심한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 왜냐하면 이 사람은 헬라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드디어 회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희한한 주문을 저에게 했어요. 제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의식을 하나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참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났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할례였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좀 노골적으로 말할까요? 호경수술. 아, 모르셨군요. 할례와 이것이 같은 이야기인지를. 굉장히 예쁜 얘기인 줄 아셨나 봐요. 과거의 구약시대 때 남성들은요 돌을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그것으로 그 참 그 중요한 부위의 살을 잘라냈습니다. 전쟁을 못할 정도로 아픈 그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 그런 의식이었어요. 그것을 해야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식이 있고 그렇게 해야 진정한 유대인이다 라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지켜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김 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의 모든 것을 치러낸 사람들은 더 이상 육신의 표식이 필요 없는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수천 년 동안 조상 대대로 믿어오고 행해왔던 그 율법을 한꺼번에 버리지를 못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어도 뭐 예수님이 보혈을 흘렸거나 말거나 율법은 지켜야 된다라고 예수님의 사도들마저도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중요한 선언을 하는 것이죠. 예수 보혈의 공로로 모든 것이 다 씻겨지고 성결해졌는데 무슨 육신의 표식 따위가 필요한 것이냐. 디도에겐 그런 게 필요 없다. 내가 저를 겪어봤지만, 내가 저에게 전도하고 말씀을 전해봤지만 그런 육신의 표식 따위로 저의 믿음을 성장시키거나 저가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근거가 전혀 없다. 저의 심령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났으며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들끓어오르는 진정한 추루 크리스찬이 되었다 라고 변명하면서 계기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옥신각신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 뭐 수백 또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응용된 그런 율법까지 해서 엄청나게 많은 율법들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와 여러 가지 주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저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저들을 깨끗게 하시고 성결케 하신다는 것을 저들이 알고 믿고 그렇게 가르치게 된 좋은 계기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디도는요 더욱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막 오해하고 비판하려고 들고 낮게 어떻게 얕잡아 보려고 그러면 괜히 나까지 그럴까봐 슬쩍 발을 뒤로 빼는,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그런 장면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를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고 김은 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멱살 잡고 덤비는 이런 사람은 또 아니에요. 아주 냉철하게 말씀에 의거해서 주님의 말씀의 원리 원칙에 의해서 증거하니, 여러분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을 누구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옛날에 칼빈과 천주교인들이 신학적으로 막 싸웠어요. 그런데 진리를 얘기하는 그러한 신학자 앞에 무언가 자기들의 이점을 옹호하고 자기들의 갖고 온 전통을 옹호하려고 만들어낸 인위적인 논리로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잡아서 무조건 죽이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자, 그러면서 서로의 관계가 더욱 아주 끈끈해지고, 심지어 바울은 디도를 뭐라고 표현을 했는고 하니 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뭐라고요? 믿음을 따라, 같은 믿음을 따라, 같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이겠지요. 나의 참 아들, 그냥 아들도 아니고 무슨 아들?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고 그렇게 저를 참 아들로 부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한 목회자와 한 청년이 만나서 너는 나의 참 아들이다, 믿음으로 나온 영으로 나온 참 아들이다 표현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관계를 보면서 저는 상당히 저는 도전받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제 자신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어떤 복잡한 감정이 이렇게 목회 11년 차를 맞는 이 목회자의 마음의 교차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담임 목회 1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면서 과연 디도와 같은 자를 만났냐 하는 것입니다. 혹은 디도와 같은 자를 만들었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아들 삼고 싶은,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가족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제자, 복음의 제자, 말씀의 제자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꼽으려고 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라가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는지는 몰라도 제 스스로 정말 저분을 적어도 나 정도 믿음을 가지고 적어도 나 정도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분이다, 나의 모든 것을 100% 나누고 나의 하지 못할 일도 그분이 맡아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라고 바울이 디도를 신뢰하여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그레데섬에 남겨서 그 어려운 목회적 환경을 잘 개척해 나가게 하고 곳곳에 가서 쓰러지는 교회를 세우게 하고 하는 정말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100% 믿고 아니 110%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주님 안에서의 참 제자 가족만큼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을 얼마나 많이 내가 목회적으로 양산해냈는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키우시고 해나갔어도 과연 내 손으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얼마나 공급해드렸는가를 생각할 때 좀 부끄러운 마음이 없잖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잘못했다, 여러분이 약하다 이런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제가 제 스스로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아갔지 제가 뭘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라간 것 같은 느낌을 별로 못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에요. 목사가 적어도 10년 이상의 한 곳에서 목회를 했을 때에는 누가 보아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믿음의 용장들이 하나씩 둘씩 셋씩 넷씩 이렇게 정말 자라나고 또 보여지고 증거되고 그래야 하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하였는가? 하나님이 저들의 각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알아서 자라가고 알아서 주님 앞에 헌신했지 과연 내가 나의 영향력에 의해서 나의 목회적 영향력에 의해서 이런 디도와 같은 분들을 내가 과연 얼마나 키워냈는가를 볼 때에 참 앞주머니가 헝하고 뒷주머니가 헝한 그런 느낌을 솔직히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어느 교우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종종 들었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행복한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맛있는 걸 주셔서 드려서 그러나? 이쁘다고 칭찬을 해서 그러나? 왜 그러실까? 우리 본당이 이뻐서 고민을 막 해봤어요. 그런데 그래서 혹시 나 때문에? 하고 살짝 흥분을 해봤어요. 혹시 나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은혜를 이렇게 잘 전해서 찬양을 좀 그래도 남들보다 잘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강대에서 농담을 해도 하나도 안 웃기고 예, 목소리는 엄청 큰데 설교 끝나고 나면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신 것 같은 눈들을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그 참 본인께서 기도하시고 본인께서 은혜 받아서 참 행복한 모습을 갖고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 죄송하더라고요. 행복하다는 그 이유 가운데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 죄송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나오는 게 행복하대요.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예배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작 거기에 한 반 이상은 기여할 목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도 해드린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나를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어떤 교인과 한참 심각하게 교회를 놓고 이렇게 설전을 벌였는데 그 교인이 화가 나니까 그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 목사님 같은 교인이나 만나세요. 그러고 나가버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고민했대요. 이게 칭찬이냐 비판이냐.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괜찮은데 똑똑하고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나 같은 교인 만나세요. 이 얘기가 칭찬이냐 비판이냐. 나중에 보니까 욕이더래요. 말인즉슨 서로 간에 어떤 얘기가 되냐면 자기 얘기만 성도는 성도의 얘기만 하고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안 들으려고 그러고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 됐고 또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아주 이런 얘기로 아주 교인을 꼭 누르네.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고 성도를 꽉 누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말을 성도가 잘할까요? 목사가 잘할까요? 목사가 잘하죠. 그러니까는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 성도님이 목사님이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같은 성도나 만나고 사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순간 칭찬인가? 내 얘기에 합의했다는 얘기인가? 했다가 알고 보니까 심한 욕이더라. 벽창호 같은 교인들만 만나서 고생 실컷 해라 이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를 만났을 때에 아들 삼고 싶고 딸 삼고 싶고 아버지 삼고 싶고 어머니 삼고 싶은 그런 재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더해가면서 이렇게 연말의 시간 특별히 아름다운 귀한 성탄의 계절을 지나가면서 이 바울과 디도처럼 아버지 삼고 싶고 아들 삼고 싶은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고 저분이라면 저 사람이라면 나 대신 분명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으라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과 신뢰가 넘칠 수 있는 그런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가족과 가족, 친구와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새롭게 그런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저한테 뭐라고 인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양옆에 분에게 인사 나눕니다. 조금 부드럽게 친구야 반갑다. 아, 옆에 어르신한테 그러면 안 되죠. 참 순수하셔. 네. 팔순 어른한테 친구라 그러면 뭐 좋지요, 좋지요, 그렇죠? 우리가 한 발짝 더 다가서서 마음을 열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되고 믿음 안에서 동역자가 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디도로 말하면 한국식으로 말하면 디도로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사식으로 말하면 디도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저 우리 김지영 자매하고 윤영 자매하고 박선희 자매하고 친구죠. 예, 코미디언 박명수하고 동기 동창이래요. 이 세 분이 공항 고등학교. 그래서 그런지 세 분이 말을 굉장히 웃기게 잘해요. 모르는 사람 많으세요? 박명수 씨가 학교 다니는 거 모르는 걸? 아, 예.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내 설교 시간입니다. 자, 박선희 자매가 밖에 나가서 윤혜영 자매를 얘기할 때, 아, 현영이로 말하자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두 분의 관계가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저 그러죠? 근데 만일에 어디 가서 윤현영이라는 분을 아세요? 그러니까 아, 몰라요. 말도 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되겠죠. 윤현영 자매가 밖에 나가서 아 우리 선의로 말하면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박선희씨라고 아세요? 그러면 아우 정말 몰라요. 이렇게 되면 주님 우리들의 마음도 아프겠지만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때에 누군가를 급히 불러 나의 괴로움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의 전화번호부에 가득 차 있으면 모르는데 막상 이 어려운 일을 꺼내놓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일이 된다면 이 얼마나 황망한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내가 하지 못할 상황인데 그분이 누가 되었든 그분이 뭐 목사님이 되었든 성도님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생겼으니 제발 좀 이 중요한 일 좀 해주세요. 할 수 있는 분이 없다면 이 이민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황망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믿음의 관계 속에서 좋은 표현들 뒤돌아 말하면 나의 동무요. 북한 분들이 하도 동무동무하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약간 질겁을 하시는데 원래 친구라는 말보다는 동무라는 말을 더 썼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어깨? 네, 그러는 거예요. 동무는 반동이요. 뭐 이거 많이 들어갖고 여러분 이 어감이 조금 이상하신데 원래 더 좋은 말이에요. 이게.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무엇이라?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목사와 성도 사이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혹은 가족과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서로를 표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 내 동무예요. 누구를 만났는데 주님 안에서 만난 너무 사랑하는, 사랑해도 너무 사랑하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밥 많이 드세요. 사랑해도 너무 사랑하는 나의 동무요, 나의 동역자입니다. 나의 파트너입니다. 정말 교회에서 그 모든 일을, 그 중요한 일들을 같이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드러내는 나의 자랑스러운 친구입니다. 내 영적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아버님입니다. 선배된 분들은 영적인 어비, 아비요, 어미입니다. 이분이 내, 나의. 젊은 분들 향해서는 이분이 나의 영적인 아들이요, 딸입니다. 친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시작이 있고 그 차례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고 그때서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일어났죠?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먼저 추구한 거예요. 왜? 자랑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로 그 능력의 신비함 자체에만 빠져서 능력 받기만을 저들이 바랐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 안에 그런 은사에 대한 설명이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을 추구했어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추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 곧 인격의 열매가 먼저 나타나지 않고 능력만을 추구하는 것이 먼저 나타나면서 경쟁관계가 형성이 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는 갈등의 관계로 변해버린 거예요. 세상만도 못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몰랐다면 오히려 나았을 텐데 예수님 아는 바람에 오히려 나쁘게 된 거예요. 왜 그렇죠? 엉뚱한 것을 쫓아서 그런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아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말할 때도요, 뭐 믿음의 은사, 뭐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뭐 이런 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믿음을, 사랑의 지혜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지 능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누가 누가 잘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잘하자? 모두 모두 잘하자, 혹은 우리 모두 잘하자가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연스러운 모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얼마나 바울이 디도를 사랑했는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반 동안 거기서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잘 키워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갑자기 타락하기 시작하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엉뚱한 것을 쫓고 잘못된 것을 쫓고 예수도 믿지만 고린도 지역에 있는 아데미 신전에 가서 우상도 섬기고 거기서 아주 타락한 퇴폐적인 그런 문화에 찌들어가고 교회는 갈갈이 찢겨져 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교훈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1차 편지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가 가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재교육했지만 무슨 상관이에요, 바울이시요. 이래가지고 마음의 상처만 받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눈만 뜨면 고린도 교인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타락하면 안 되는데, 저들이 이렇게 잘못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 누가 생각이 났냐면 사도 바울이 디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디도라면 나 못지않게 할 것이다. 디도라면 나 못지않게 고린도 교인들을 고쳐낼 것이다. 그래서 디도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디도가 가서 그 일을 멋있게 해낸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이 보낸 1차 편지, 곧 지금의 고린도 전서의 그 말씀을 보고 또 고린도 교회에 다시 찾아간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을 맨 처음에 저들이 배척하고 듣기 싫다고 하고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반항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푸대접에서 되돌려 보냈는데 저들 마음 가운데 회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그 말씀이 옳은 건데 이때 디도가 딱 들어닥쳐가지고는 저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완전히 바꿔놔가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고린도 교회가 다시금 갱생을 하는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어려움이 청해 있고 편지를 보내도 안 되고 자기가 갔다 와도 안 되는데 디도라면 할 수 있을까 하고 보냈는데 아무런 소식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하는 데 가서 만나려고 갔는데 이 디도가 나타나기로 한 장소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이 되는 거야. 얘가 어떻게 잘못된 건 아니야? 고린도 교인들에게 잘못된 건 아니야? 얻어맞고 어디 쫓겨난 것은 아니야? 상처받고 어디 실패하고 낙망해서 방황하고 돌아다닌 것은 아니야? 무슨 해를 당한 것은 아니야? 워낙 교회가 살벌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고마우면서도 걱정이 되면서도 막 이랬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전도를 위해서 마게도냐를 갔는데 거기에서 우연찮게 디도를 딱 만나고 얼싸안고 울고 그런 이후에 디도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아버지, 고린도 교회가 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변했습니다. 저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쁘고 사랑스럽고 고마워서 디도를 끌어안고 또 울고 또 울고 했던 것이 고린도 후서의 배경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뻐서 재차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한 그런 헌금의 일들을 제대로 완성시키기 위하여 디도를 재파송하는 그것이 고린도 후서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면서 그를 걱정하고 그를 염려하고 그를 보고 싶어하고 만나지 못하면 그를 보지 못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궁금해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를 그가 왔는지 말았는지 아무개 집사님 안 오셨죠? 그랬더니 안 오셨어요? 온 줄 알았는데. 참 그분이 안 들었게 망정이지 들었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렇죠? 그분이 왔는가 안 왔는가 교회 뒷문을 한 번 바라보고 두 번 바라보고 왜 안 올까 무슨 일이 있을까 없을까 정말 걱정근심하는 그런 선한 염려가 그런 거룩한 부담이 우리 서로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어느 교회의 구역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몇 번 들려드린 비유일 수도 있어요. 한참 전에 그 구역의 구역원이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씩씩하고 긍정적인 분이 있었는데 그 젊은 댁이 갑자기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목매어 죽었어요. 자기 집에서. 근데 알아본 즉 뭐냐면 한국에서 전셋값이 너무 오르죠. 옛날도 그랬지만 이 전셋값을 감당하지를 못해서 비관해가지고 자살을 해버린 거의 요새 집값이잖아요. 전셋값이 한국에. 전세 제도는요 후진적인 경제적인 그런 어떤 이 그런 제도입니다. 사실은 이 전세 제도는요 편한지는 몰라도 이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이 돈의 어떤 유동성을 막아놓는 돈의 흐름을 막는 아주 나쁜 구조예요. 사실 월세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월세 많이 놓으세요. 네. 그런데 그 구역장님이 그러면서 쓰신 글이에요. 그날 아침 나오고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왠지 청소를 하다 그 집에 그렇게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왠지 이상하게 염려가 되고 왠지 그 사람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 청소해야 되는 것 때문에 밀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그렇게 목매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날 그렇게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근심을 제대로 인식하고 순종해서 그 집에 찾아갔다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여러분 조금 어색하시더라도 옆에 분 이성이 아닌 다음에는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힘내세요 한번 해주세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아요. 힘내세요. 또 따라합니다. 좀 닭살 돋지만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예. 할렐루야. 저도 앞에서 목사님들 올라가서 뭐 시키면 참 싫더라고. 다 아는데 왜 시키나. 예. 그래도 여기 있어 그거 재밌거든요. 하란들 하는 거 보면 참 재밌어요. 예. 군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단장이 아니라 사진병이랍니다. 자, 일보 전진하세요. 그럼 사단장도 일보 전진한대요. 그럼 자기는 뒤로 가서 찍는데. 제가 그랬어요, 지금.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라. 디도는 94살이 되도록 사도 바울이 있으라 하는 그 그레데 섬에 정말 그 복음에 아무런 흔적도 없고 열매도 없는 그곳에 원시인들이 사는 그곳에 그를 남겨놓고 너 여기 남아서 목회할래? 대도시도 아니고 편한 것도 아니고 부유한 것도 아니고 그 원시인들이 사는 그 섬에 너도 나 대신 남아서 목회해 줄 수 있겠니? 예, 아버지. 그리고는 94세가 되도록 거기에서 꼼짝 않고 목회를 한 것이에요. 불평 하나 하지 않고 그 중간중간에도 교회들이 약하면은 자기가 가지 못하면 디도를 불러서 그 연약한 교회 보내서 그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장립하고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에 총회가 있어 더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디도에 대한 언급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여기저기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디도에 대한 말이 고린도 후서 7장과 8장에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을 자랑하느라 도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서로를 자랑할 수 있는 목사여 성도가 되고 그런 배우자가 되고 가족이 되고 정말 그분을 자랑하는데 도배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목사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집사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남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아내로 말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내 동무입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처음에 좀 재미있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안 웃어서 제 상처는 받았지만 여러분 앞주머니에 그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을 담지 마시고 그분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가 축복하는 기도가 그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 뒷주머니에는 우리를 눈물겹도록 사랑하는 분들로 가득 채워질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이렇게 비판하는 정죄하는 자만을 보니까 그게 얼마나 그게 우리한테 유혹인지 그거를 싹 삼키면 너무 달콤화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을 그게 참 맛있는 음식처럼 넘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묘사를 잘했는지. 그러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새치밖에 안 되지만 온 산을 태우고도 남는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말이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 잘못된 악인의 말이지요. 잠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의 뼈를 말리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이 앞주머니에 축복의 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중보의 기도 가득 채우셔서 정말 제가 여러분의 바울이 되고 여러분이 나의 디도가 되고 제가 여러분의 디도가 되고 여러분이 나의 바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까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사람을 잃었습니까? 사람을 얻었습니까? 특별히 믿음의 동역자들을 얻었습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을 잃어버렸습니까? 나의 자랑스러운 동무라고, 저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라고, 교회의 사자라고 당당히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날의 바울이 되게 하시고 오늘날의 디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영적인 동무와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